삶의 선교 현장 가운데 그리고 제주와 영동의 선교 현장 가운데 고생하시고 수고하심으로 이곳에까지 나오게 나오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도 지난주에 영동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저는 그 정선 아우라지 역이 있는 고양리 교회로 다녀왔는데요. 그곳은 있는 곳이라고는 산, 들, 내과 밖에 없는 정말 산속 산밖에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도 진짜 사람이 사는구나 싶을 정도의 곳이었는데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그곳에 서 있거든요. 저는 그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했지만 그 중에서도 축호 전도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런 축호 전도를 처음으로 해봤는데 축호 전도를 하면서 다행히 날씨가 그렇게 뜨겁지 않고 약간의 안개와 비가 올 듯 말 듯한 그런 곳이어서 이런 이야기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약간 신선놀음하듯이 축구전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축구전도 하면서 혹시 그 노래방 기계로 노래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그 한 집에 들어갔더니 그곳에 노래방 기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노래 한번 해보라고 네. 저는 급구 사양을 해서 저는 부르진 않았고 저희 성도분들 중에 막 트로트도 같이 하고 복음도 같이 전하고 그런 귀한 사역들을 했습니다. 또 한 집에서는 정말 낭만 있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였는데 할아버지가 너무나 사랑해서 할머니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그네 하나를 만들어 줬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네 하나쯤은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네도 타고 복음도 전하는 그런 재미있는 일들을 했고 또 한 집에 가니까 정말 뻥 안 치고 가마솥이 이 강대상만 했습니다. 네, 약간 뻥 같기도 할 텐데 그곳에서 정말 아이들이 수영할 수 있을 정도로 목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큰 곳이어서 직구경도 하고 축구전도도 하고 그런 재밌는 축구전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집마다 들어가는 와중에 한 집을 들어갔는데 좀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집 뒤쪽에 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차 싶어서 너무 무례할 것 같아서 나오려고 했는데 거기 계신 보살님이라고 해야 되죠. 보살님께서 저에게 괜찮다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자고 해서 뭐 영적 전쟁을 하려고 들어간 건 아니었고요. 들어갔는데 다행히도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되었고 전하는 가운데 마지막에 천국과 지옥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분의 표정이 피식 웃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야, 말도 안 된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환생이 있다. 저는 그게 더 말이 안 됐는데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다시 개로도 태어날 수도 있고 고양이로도 태어날 수도 있고 뭐 다시 착한 일을 하면 사람으로도 태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믿음을 보았습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을 보았어요. 그 믿음으로 그 보살님이 살아가는 게 어떻게 살아갔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주지 않고 착하게 살아갈 때 다음 생에 정말 멋진 인생으로 태어날 것이라는 그 믿음 가운데 믿음을 굳건히 함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축구전도를 하면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금 돌아보는 귀한 시간을 그분을 통해서 갖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는지 어떤 것을 신뢰하면서 어떤 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여러 중요한 결정들을 하면서 제가 믿고 있는 것 그리고 제가 무엇을 신뢰하고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는지를 다시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무엇을 신뢰하는지 돌아보니까 첫 번째가 돈이었어요. 왜냐하면 변명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 아버지께서 개척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굉장히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이라는 굉장히 시골 우계리 373-1번지 예천백학교회라는 곳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가난했죠. 목에 풀칠하는 정도로 매일매일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용돈을 받으면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 서재에 책이 많이 꽂혀있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하나씩 돈을 넣는 거예요. 아무도 못 찾게 제가 아는 책에만 그 돈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누나들이랑 뭐 그리고 가족들이랑 함께 놀러 갈 때 그리고 밥을 먹으러 갈 때는 항상 지갑을 들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누나들이 너는 항상 밥 먹으러 나갈 때쯤엔 지갑을 놓고 나가더라 이러면서 핀잔을 주곤 했는데 그때 그런 기억 때문인지 몰라도 제게 누군가에게 밥을 사야 하는 일이 생기거나 뭐 장례식이 생기거나 결혼식이 생길 때마다 마치 이 돈이 나가면 내 삶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 저에게 항상 있어서 저를 쪼잔하게 만드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그런 믿음이 있다 보니 저를 쪼잔하게 만드는 것들을 보게 되었고 두 번째로는 사람에 대한 인정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칭찬할 때 저는 제 삶이 제 미래를 보장해 준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판단이 저의 삶을 저의 미래를 결정해 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지금 사랑부에서 장애인분들을 섬기고 있는데 이렇게 휠체어를 제가 비관 1층에서 끌고 가면 사람들이 시선이 느껴집니다. 아, 저 목사님은 참 대단하다.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 귀에. 뭐 물론 그런 소리를 하진 않지만 그런 눈빛들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면 아, 오늘도 잘했구나.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마음 주셔서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제 안에 사람들의 칭찬이 저의 우상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칭찬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저에게 오래 갔던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저에게 왜 이렇게 사역 못하냐, 어디 가면 잘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게 몇 날 며칠을 제 귀 속에 맴도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저의 미래를 결정할 것 마냥 두렵고 낙담해서 우울함으로 몇 날 며칠을 보내는 저를 발견하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믿기지는 않지만 저의 외모를 믿었던 적들이 네, 왜 웃으시죠? 네. 지금은 이 모양 이 꼴이지만 그래도 20살 때는 제 외모에 네, 너무 앞에 웃으시는데 너무 자신이 있어서 심지어 머리띠를 해서 올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환호성이 들리시는군요. 네. 참 미쳤죠. 그런 날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거울을 보면서 아, 내가 믿을 건 하나님밖에 없구나. 네, 동의의 웃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사실 그 세 가지 그리고 다양한 것들이 제가 신뢰하고 의지했던 제가 믿고 있었던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저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예수님도 믿었죠. 예수님이 저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도 믿었고 그 가운데 약간 잡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도 믿고 돈도 믿고 저의 칭찬도 믿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한 사람은 뭐 노력하면 성공한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노력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자본주의 사회에 돈이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을 줄 거라고 믿는 사람들은 어쩌면 엄청난 통찰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 돈이 있으면 우리는 많은 것을 누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사는 건 어쩌면 지극히 정상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 믿음의 행동이 드러나게 되냐면 한 예로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그 돈 그리고 그 재산이 자녀들에게 내려올 때 어떻게 되죠?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가족들과 잘 지내고 형제들과 잘 지내고 친척들과 잘 지내다가 돈이 생길 때 가족도 저리 가고 모든 게 다 돈만이 남는 그래서 모든 가정이 깨어지는 것들을 또 보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은 사람을 너무 의지하고 믿어서 사람에게 치여서 넘어지기도 하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선교에 다녀오다가 한 분의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형제와 자매가 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때까지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시어머니가 자신의 남편을 그러니까 아들을 자신의 남편으로 생각을 해서 너무 의지하고 너무 믿어서 그 가정에 너무 힘든 일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이건 한 신뢰겠지만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으며 무엇을 신뢰하며 무엇을 기대어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어쨌든 믿음의 생활들을 해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 생활이 너무 궁금했다라고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고백하고 써놓고 있습니다. 왜 그 믿음 생활이 궁금했냐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전했을 때 믿는 사람들이 넘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너무 감사하고 기뻤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사역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어떻게 했냐면 그 데살로니가로부터 지역으로부터 쫓아냈죠. 그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하고 나니 바울은 데살로니가 그 지역이 굉장히 풍요롭고 음란한 도시였기 때문에 많은 유혹과 많은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혹시나 그 성도들이 또 넘어지지 않았을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어서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다시 가면 다시 쫓겨날 게 분명하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냐 하면 디모데를 보냅니다. 근데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갔다가 바로 돌아오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걱정이 됐겠죠. 얘가 어떻게 됐나? 무슨 일이 있는가? 하지만 그 디모데가 돌아오고 나서 바울에게 했던 고백, 그 했던 보고가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3장 6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네, 앞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그들의 신앙생활을 보았겠죠. 그랬더니 염려하는 것과 다르게, 걱정하는 것과 다르게 그들의 신앙생활은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에 헌신을 하며 서로가 섬기고 서로가 소망의 인내를 품고 믿음의 행동들을 해나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 보시면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라고 합니다. 디모데는 분명히 그곳에 가서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그런데 디모데는 고백하기를 그들의 믿음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믿음이 보이지 않을 것 같죠? 하지만 믿음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에 의존해서 살아가는지 여러분들의 믿음을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절대로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런 믿음의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어떤 복음을 전하냐면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진다가 아니라 궁핍과 한란이 닥쳐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저 북한만 가더라도 김정은이 우상이 되어서 황제가 되어서 그 땅의 모든 민족들을 다스리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박해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017년에 이집트에서 테러가 일어났는데요. 그곳에 콥트 기독교인들이 테러를 이슬람 교인들에 의해서 많은 죽음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 한 다큐멘터리에서 제가 보게 되었는데 그 콥트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거든요. 그들의 삶을 이슬람 그 종교가 다 차지하고 있다 보니 일터를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삶을 영위할 수가 없어서 쓰레기에서 자신이 먹을 것 그리고 입을 것을 찾아내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이 뭐 그렇게 그런 모습일 수도 있을 터이고 그리 아니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궁핍과 환란이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동일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에게는 그런 궁핍과 환란이 없을까요? 매일매일 우리는 여러 가지 가치들 그리고 우리의 믿음들을 보면서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의 수많은 가치들을 내려놓는 인생이기에 참 쉽지 않은 인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런 궁핍과 환란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로마서 5장 말씀에 나오는데요.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과 어떻게 되었다 이야기하냐면 화평하였다 이야기합니다. 화평이 무엇이죠? 화목입니다. 마치 땅에서 나무가 박혀 있을 때는 영양분을 받아들여서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가지의 수많은 잎사귀를 내면서 생명을 뿜어냅니다. 하지만 그 땅에서 식물이 뽑히면 어떻게 되죠? 시들어서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이 뽑혀서 시들며 죽어가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죽이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 치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그 기쁨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란 가운데 넘어지는 모습들을 보이죠.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분들은 환란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아서 연단은 무엇을 낳는다고 하죠? 소망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소망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왜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요? 왜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죄인 되었을 때 그들이 연약할 때 마치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 여름 되면 바깥에 공원이나 식당을 가보면 그 파리, 뭐 모기, 뭐 하루살이 같은 벌레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을 없애려고 그 파란 불빛 같은 거 아시죠? 그쪽을 지나가면 항상 탁탁탁탁탁 이런 소리가 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그 곤충들이, 그 벌레들이 그쪽으로 가게 되면 옆에 보면 누가 있어요? 오빠, 누나, 막 형제들이 있단 말이죠, 벌레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몸을 불사릅니다. 그곳에 죽음을 향해 달려나가는 모습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진짜 똑똑하고 지혜롭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그 벌레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은 자들은 그 죽음을 향해 달려나가는 그 모습이 마치 벌레와 동일해요. 그렇게 벌레처럼 우리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붙잡으세요. 붙잡아서 딱 생명의 자리에 놓으시고 예수님께서 홀로 그 강약 가운데 어린 양으로 내버려지셔서 죽음을 당하시고 우리의 죽음을 대신 걷어가시고 우리를 영원한 기쁨 가운데 거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소망이 절대 부끄럽지 않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나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실 것을 알았고 그 말씀 가운데 그것이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닌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말씀하신 그 약속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다윗 그리고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그 약속들을 이뤄나가시는 그 미쁘신 하나님을 말씀 통해서 계속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소망이 절대로 끊어질 수 없었고 부끄럽지 않았고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 거뜬히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값어치를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연봉을 한 3천 받으니까 3천만 원짜리야. 나는 연봉을 한 5천 받으니까 5천 정도 되는 존재야. 저기 해외 뭐 호나우도 뭐 축구 선수들 보면 뭐 일주일에도 몇 억씩 본다는데 참 때론 부럽기도 하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값어치이고 그 사람의 값인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값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값,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값어치를 묻는다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는 나의 값어치는 예수님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값어치는 그렇게 대단한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택하신 이유를 분명히 알았고 그 귀함을 알았기에 그들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은 성경에 적어놓은 인물들에게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닙니다. 제가 청장년, 장년 제자반을 하는데요, 많은 간증들을 듣게 됩니다.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데 한 성도분의 이야기가 참 저에게 가슴 깊이 박혔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분에게 동의를 구하진 않았지만 그분이 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돈이 벌릴 줄 알았는데 점점 빚만 쌓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빚을 막기 위해서 또 대출을 하고 또 대출을 하고 또 카드 막기를 하면서 여기가 빵꾸가 나면 빵꾸? 아니 여기가 구멍이 나면 이렇게 돌려막고 하다가 그 빚이 몇 억까지 됐다고. 그래서 한 달에 24시간 매일매일 그렇게 일을 해도 이자만 몇 백씩 늘어나는 그 상황 가운데 도무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서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만 힘들면 괜찮아요. 그런데 언제 넘어지냐면 아내를 볼 때, 그 아내가 한참 아름답고 이쁠 나이에 옷 한 벌을 살 돈이 없어서 몇 년 동안 옷을 사지 못하고 친척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옷을 구해야 하고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리고 딸들은 마치 새끼 참새들처럼 입을 벌려서 밥 주세요, 미술학원 다니고 싶어요, 뭐 영어학원 다니고 싶어요 하는데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그 찹찹한 마음이 올 때, 저도 자녀들을 키우지만 저 혼자 힘든 건 상관이 없지만 우리 자녀들과 아내가 힘들 때는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최근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참 슬프게도 한 가장과 가족이 그 빚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한 렌트카를 빌려서 한 시흥 저기 외딴 곳에 가서 함께 가족들과 동반 자살을 했다는 소식을 듣기도 했습니다. 소망이 없기에 그들이 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죽음이지요.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해주는 그 죽음의 자리에 있었던 그 기사를 봤는데 아이를 부모님들이 두 딸을 꼭 껴안고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이 사회를 돌아보는 그런 기사였는데 소망이 없는 인생은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 집사님은 그렇게 빚이 점점 늘어나면서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끄트머리에 도무지 절벽 마지막에 그 선 가운데 찾을 게 하나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니 자기도 모르게 평안이 임했고, 그럼 그 이후에 일들이 풀렸을까요? 여전히 빚은 넘치고 넘칩니다. 하지만 그분의 고백이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힘들고 낙담하여 넘어졌다면 그분이 시간을 내어서 제자반에 온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의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제자반에 나왔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 바울이 디모데를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디모데를 설명하기를 복음의 일꾼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디모데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복음이 전해질 때 그 말씀이 무엇이죠?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저 끝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약속을 분명히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그들이 전해질 때 그 교회는 굳건해질 수 있었고 든든히 서 나갈 수 있음을 모두가 알았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서나가는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 우리가 읽은 말씀, 겉면과 인사를 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럼 어떤 겉면과 인사를 했을까요? 첫 번째로는 어떤 인사였냐면 지도자들을 그리고 수고하는 말씀 전하는 자들 그리고 리더들 그리고 헌신하고 사랑을 베푸는 자들을 사랑으로 기이 여길 것, 그래서 기이 여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리더, 말씀을 전하는 목자, 말씀을 전하는 간사를 신뢰하지 못할 때, 그리고 아, 저 사람은 왜 저렇게밖에 못하지? 라고 비판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오던가요? 저는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니 결국에는 손해가 되는 건 저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복음에 전해지는 그 말씀을 위해서라도 흠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물론 무너지는 모습들이 분명히 우리 눈에 보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기이 여길 것을 바울은 부탁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목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 그리고 근심하는 자들을 격려하고 붙들어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가장 마음이 담대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 있었던 자를 뽑으라고 한다면 여호수아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데스 바네아 앞에서 12명의 정탐꾼 중에 그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들을 정복할 수 있다고 믿음으로 말씀을 외쳤잖아요. 그런데 그랬던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의 앞에 다다랐을 때 여호수아 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여라, 강하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용기를 내는 것이 아니라 끝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농구를 참 좋아합니다. 네. 삼일교회에서 농구를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연습할 때도 족구보다 농구를 많이 연습하곤 합니다. 그래서 슛도 나름 뭐 생긴 거에 비해서 잘 들어가기도 하고요. 저희 목사님들과 농구할 때면 골도 좀 제법 들어갑니다. 그런데 골이 안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다른 팀하고 대회를 할 때입니다. 다른 교회에서 오기만 하면 슛이 10개 던지면 하나 들어갈까 말까. 그래서 목사님들이 엄청 놀려요. 쫄보라고. 그래서 저희 아내도 항상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쫄보 중에 쫄보 뭐 이런 노래를 아내도 옆에서 막 부르면서 놀리곤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저희 목사님들하고 할 때는 막 마음이 담대하다가도 누군가 모르는 사람이 와서 하면 제 마음이 완전 막 약해져서 넘어질 때가 많은데 어느 한 날도 대회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동일하게 슛을 계속 놓쳤죠. 야유를 듣고 교체한다 만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근데 또 자존심은 있어서 막 하고 싶고 그런데 옆에서 어느 한 목사님께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넌 할 수 있어. 화이팅. 내가 너한테 패스할게. 넌 최고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원래 농구를 할 때면 슛을 넣지 못하면 이렇게 은근슬쩍 이렇게 패스를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 친구가 저에게 패스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디 자리에 서 있었냐면 3점 슛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패스를 받아서 던졌죠.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네. 못 넣었으면 하는 표정들이신데 넣었습니다. 마치 그 슬램덩크에 나오는 정대만처럼 아주 멋지게 넣었습니다. 제 안에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저를 믿어주는 것, 함께한다는 것, 그것이 저에게 되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 친구 한 명의 그 친구라고 얘기해버렸네요. 그 목사님께서 힘을 준 것도 저에게 큰 힘이 되는데, 여기서도 동일하게 바울은 서로 붙잡고 일으켜주라고 이야기하고, 사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여러분, 제가 참 철이 없었을 때는 제 인생을 저 혼자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 혼자 결정하고 저 혼자 판단하고 저 혼자 자라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부모가 되고 아이를 키우다 보니 이게 저 혼자 커나가는 것은 절대로 없더라고요. 아이를 키우면서 던지고 싶을 때가 없었을까요? 수없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제 아내는 아이를 보다가 또 저를 보고 마음에 답답함이 생겨 잠실대교를 달리다가 심지어 자살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자녀들을 키우는 엄마들은 참 대단합니다. 그렇게 저는 혼자 자라왔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이 아니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말씀해 보기를 참아주라, 기다려주라, 견뎌주라, 함께해주라. 우리가 선뜻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내 인생을 돌아보면 참 그런 도움과 감사함을 받으면서 살아왔던 것이 우리 인생임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깨닫게 될 때에야 비로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철이 든다는 건 나 혼자 인생을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왔을 때 내가 겸손하게 되는 것, 그것이 철이 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울이 겉면하기를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고난과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 약간 정신이 헷가닥해서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보면, 그리고 주변의 소식을 보면, 그리고 나의 인생을 돌아보면 수많은 걱정과 염려 가운데 항상 기뻐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닌 것처럼 저를 바라보고 있는데, 하지만 우리의 주변의 인생, 주변을 돌아보면 기뻐할 수 없는 이유들이 넘치고 넘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박국 말씀을 보면, 하박국이 경고의 묵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경고의 묵시가 뭐냐면,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잔인한 시체들이 널려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얼마나 그것이 무서웠는지 입술을 떨었다, 간담이 녹아들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박국이 고백하기를, 그 다음에는 자신의 고백이 있었는데요. 무슨 고백을 하냐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무엇으로 즐거워한다고 이야기하죠? 맞습니다.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 능력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여타 어떤 상황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도 적어놓았듯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 삶은 무너지고 내 삶의 형편은 기뻐할 수 없는 일들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저도 언제 담대하고 언제 기뻐하였고 언제 찬송하였는지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내가 깨달았을 때 기뻐하고 있더라고요. 담대할 수 있더라고요. 사실 제자반에서도 이런 고백을 했지만, 제가 목사의 길을 걸으면서도 동시에 제 안에 예수님을 100% 믿지 못하는 저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 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라고 선포해야 하는데, 그럴 때마다 제 안에 갈등이 찾아오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나는 여전히 우울함에 빠져서 나는 자꾸 넘어지는데, 나는 제약에 넘어지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참 3.1교회에 너무 감사한 것이, 성도분들을 대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대하고 제 입술로 복음을 선포하면서 어느샌가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묵직하게 진짜 나의 생명이시고 다른 수많은 내가 믿고 있고 의지하고 내가 신뢰하는 것들은 그냥 하나의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연기처럼 사라질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믿겨지더라고요. 결국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정말로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모든 선한 길을 갈 수 있다고 고백하는 순간 내 안에 기쁨이 찾아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그런 예수님이 나에게 묵직하게 다가오지 않는다면 구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 구할 때 무엇 주신다고 하시죠? 성령 하나님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주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감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감사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치욕스러워하는 것이 무엇이고 무엇이냐면, 이 화면에 아프리카에 굶어 죽는 이를 보면서, 그리고 장애인을 바라보면서 나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치욕스럽고 얼마나 제 마음을 들끓게 하는지요. 그건 감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상대적인 감사는 나보다 많이 가진 자를 바라봤을 때 곧 원망으로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더 이상 그런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절대적인 감사를 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꼬마일 때 그 도스게임 페르시아의 왕자 그 하나만 얻어도 너무 기뻤잖아요. 500원짜리 아이스크림 하나만 사줘도 너무 감사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구하셔도 주지 않으신다면 그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장 선하신 길로 이끄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찬양은 그럼에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 그래서 감사, 뭐 그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뭐 무조건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실지라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선하신 길로 이끄실 것을 믿기에, 그리고 약속대로 소망으로 다시금 우리 가운데 오실 그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그리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의 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말씀은 밥과 영양분이고 기도는 호흡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기도를 호흡처럼 할 수 있을까? 항상 기도하라라고 하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근데 기도할 수 있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농구를 좋아한다라고 얘기했는데, 농구를 진짜 좋아할 때는 매일매일 그 기사만을 찾습니다. NBA 기사건 KBL 기사건 계속 그것만 봐요. 그리고 제 옆에 주식을 정말 좋아하는 분이 한 분 계셨거든요. 계속 주식만 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만을 찾을 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건 어떤 어려움이 있건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나의 결정과 나의 고민과 나의 판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 이게 나의 의지와 나의 믿음으로 할 수 있다면 명령도 하지 않겠죠. 하지만 그 뒤에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고 하는 이야기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지다라는 것이에요.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얘기하셨었는데 하나님의 의지로 그렇게 우리를 바꿔 나가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것, 감사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그것은 어떤 행동 강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셔서 우리를 가장 선하신 길로 이끄실 것을 믿고 그 약속하신 신실하신 믿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오실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삶의 자리에서 끄트머리에 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도무지 어떤 것도 선택할 수 없어서 저도 예전에 재수를 4번을 하면서 정말 끄트머리에 서본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더 이상 저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인생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는 그놈의 OECD가 뭔지 맨날 1등만 하는 우리 자살 소망 없는 자들은 그렇게 생을 마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끄트머리에 섰을 때 그리고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종말을 사는 것이라고 믿고 이해했거든요. 종말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삶의 끝자락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을 때 누군가가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기도하라고 하면 그게 씨알이나 먹히겠어요? 먹히지 않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장 선하신 길로 이끄실 것을 믿음으로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조건 이루신다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만을 의지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때야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너의 믿음을 보여줘 라고 할 때 하하 이렇게 가짜 웃음을 짓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가치 가운데 그 가치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내가 의지하고 믿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걸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연장하시는 것 같아요. 결국 그것들을 하나하나 걸러냈을 때 결국에 하나 남는 것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하루하루를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뒷장의 말씀을 또 보면 가장 좋은 것을 찾으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쫙 펼쳐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쫙 펼쳐놓고 무엇이 헛되고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항상 선택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놓고 기도할 텐데요. 그 전에 함께 찬양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저희가 첫 번째 불렀던 찬양인데요. 믿음으로 서리라. 그래서 끄트머리에 그 선 자리에서 다시금 믿음으로 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위하여 그 위에 서리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끝머리에 섰을 때 더 이상 기도할 수도 없고 기뻐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는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다른 여타 내가 신뢰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걷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삶에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한 이후에 이 자리를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